목요일 새벽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 잘 아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2장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이 7장까지 앞부분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 읽어보면 2장부터 7장을 이렇게 길게 한 덩어리로 보면 중간에 핵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뭐 중간이란 게 뭐 앞에 정확하게 뭐 딱 나누어서 딱 중간 이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제 히브리 문학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록할 때는 어떤 문단이 있으면 핵심적인 것이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을 했지만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준비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핵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3절부터 24절, 25절까지가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일으키시느냐, 왜 모세를 세우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탈출시킬, 해방시킬 준비를 하시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헤아리셨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을 중심 놓고 보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왕자로서 정말 신기한 일들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회를 얻었다. 그런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뭘 딱 보고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생을 살 때도 인생의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만 계속 생각하면 내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비슷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은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출애굽기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만 집중하면요, 이 모세도 중간에 많이 이렇게 실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 잘 안 듣거든요. 그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곁다리를 기억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또 뒤에 출애굽기 마실 때까지 계속 강조할 테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이 뭐냐? 어디에 가장 먼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느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걸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옆에를 좌우를 앞과 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12절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던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다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이는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쭉 이렇게 자기 나이와 연대를 계산해 보면 나이가 한 40 정도 된 거로 봅니다. 나이가 꽤 많아요. 고대치고는 정말 나이가 많은 겁니다. 나이가 많은 건데 4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 있었고 미대항로 도망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아는데 그 40살에서 이집트로 돌아오는데 또 40년이 걸립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자, 3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모세를 길렀어요. 히브리 말도 배웠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공주가 애를 건져가지고 젖은 지 엄미가 먹이고 양육비도 받고 이야 진짜 운 좋다 신기하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3살 이후에 애가 좀 큰 후에는 데리고 가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40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소문이 자제했을 거고요. 인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래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0살 될 때까지 모세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고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또 기대도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어떨까요? 어머니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40살까지 왕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물에서 건져내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 자리까지 나를 있게 하시는가? 이유가 뭘까? 에이,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의 성격을 보면 뒤에 이제 시프라를 만나는 장면 보면요, 미디안에 가서 그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도요,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인들이 물먹이러 왔다고 양떼 물먹이는 것을 방해하고 새치기를 하니까 그것을 막아서요. 왜 이래요 이 사람들. 성격이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일찍이 어머니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기 동족의 그 어려운 사정을 본 사람이고 성정 자체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물에서 건져서 이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형제를 치니까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특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다,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또 13절을 잘 보세요.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 말에 뭐가 느껴지는가요? 이미 이 모세의 마음에는 자신이 동족을 향하여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재판관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이집트 왕자니까 이 노예들의 재판관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민족을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과 정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대우,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사람이 모세를 거부합니다. 14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뭔데 그러노?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재판관 행세를 하는 거야?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어? 여차하면 우리 죽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는 알게 된 거죠. 살인을, 폭력을 행사한 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이집트나 이렇게 큰 나라들이 옛날 고대니까 법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운영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이나 이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왕조가 오래간 그런 경우에는요 법이 엄격합니다. 조선도 장난했어요. 우리는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을 아주 이제는 나라가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생각이 쉽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500년이 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고 이런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엄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이게 무마될 수 없다는 것을 깨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잖아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미디안 땅이라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동편 땅입니다. 상당히 척박한 땅이에요. 양떼를 칠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좋은 땅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도 혼자 갔을 때에 자기가 농사 짓고 살았다 그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여기저기 품을 팔며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양떼를 먹이러 오는 거기에서 이제 도와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포라를 딸로 주게 되고요.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불렀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부를 때마다 자기의 철회한 처지가 생각이 나겠죠. 아이고 내가 지금 타향살이를 하는데 내가 쫓겨났는데 내가 도망쳐왔는데 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자식의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짓고 나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하루에 몇 번 게르솜이라고 불렀겠어요. 이게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즉 덤불에서 불타는 덤불에서 모세를 딱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딱 주시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아, 난 못합니다.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실컷 설명해도 에이, 난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식의 이름마저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 난 철량하다. 아, 나는 이거 개기되었다. 도망쳐왔다. 내 처지가 원래 이렇다. 이걸 40년 동안 했다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이게 우리가 내뱉는 말과 반복되는 말들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도 사람이 이제 살아보면 항상 좋은 말하고 항상 좋은 생각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느냐, 왜 자꾸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40년 동안 내가 내 처지가 이런 식으로 40년을 보냈다니까요. 이름을 짓는 거 정말 중요한데 모세는 이미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게르솜 계속 그러고 40년을 보냈어요. 결국은 이제 23절, 24절, 2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앞부분에 있고 모세가 22절에서 그 자식의 이름을 게르섬이라 불렀다는 걸 딱 이해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딱 드나요? 유명한 자, 유력한 자, 똑똑한 자, 힘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와 같이 조건을 갖춘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노예가 40살 될 때까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야 잘 나갈 것 같다. 그런데 바로 추락하잖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아까 말씀드린 2장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7장 끝까지의 그 부분이 곁다리로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그를 바라보시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시선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요. 모세가 유명한 지도자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4절, 25절 나오는 이 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하나 더 붙이면 23절에 애굽 왕이 죽었다. 이집트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미대한이 40년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애굽 왕이 죽고 나면 그리고 나서 새 왕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들을 사면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별 사면 이런 걸 합니다. 예,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 겁니다. 아,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어서 이제 본위가 바뀌고 도망자였던 모세가 돌아갈 기회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제 그래서 새롭게 뭔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있게 하시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준비가 정말 시원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졌죠. 사람이 완전히 기가 죽은 거예요. 완전히. 자, 이 부분은 또 내일 또 쭉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 이 모습이 따라갈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면 앞부분에 40살 때까지 왕자로 있으면서 보면서 야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교육을 잘 받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능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귀신의 마음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았다고 난리가 나면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강상도 집사님 이제 계속 지금 고비에 있는데 또 한 고비도 넘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전화해서도 제가 안부를 여쭤봐야 되겠지만 위해서 꼭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또 언약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